마태복음은 복음서들 중 유일하게 교회라는 단어가 사용된 책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학자들이 마태복음을 교회론적 복음서라고 지칭해 왔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한 마태의 관심은 단지 그가 교회라는 어휘를 사용했다는 데만 한정되지 않고 이 교회를 이스라엘의 성취로 제시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에 대응하는 집단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두시키셨습니다. 즉 제자들은 새 이스라엘로 부름받을 자들의 대표로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에클레시아, 곧 교회라고 부르셨는데 에클레시아는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칭하던 단어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에 대응하는 참 이스라엘이며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교회는 우연의 산물이거나 시대적 필요에 따라 다수의 합의에 의해 조직된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성취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물입니다. 교회가 구속사 성취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물이라면 이 구속사 성취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일이므로 교회의 설립 역시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교회의 설립권과 소유권이 주님께만 있음을 선언하십니다. 이 시간에는 주어진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세 가지 특성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설립 장소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세상 한가운데입니다. 함께 본문 13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마태가 소개하는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는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특별히 공관복음서를 기록한 모든 저자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로부터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또 그에 따라 교회를 세우실 것을 처음으로 밝히시는 오늘 본문을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최절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세우실 교회의 구성원들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시는 장소로 가이사랴 빌립보를 정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3절 상반절에서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라고 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풍요로운 지역 중 하나였지만 이 지역에는 수리아인과 그리스인 등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지역을 하나의 독립된 지역으로 여겼습니다. 이 지역을 로마가 정복한 후에 로마 황제 가이스 아구스도가 헤롯 대왕에게 하사하였는데 후에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빌립이 이 지역을 통치하게 되었을 때 그 황제의 이름을 기린다고 하여서 가이사랴라고 도시 이름을 명령했습니다. 이때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 중에 이미 가이사랴라는 지명을 가진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빌립은 그 이름 뒤에 자기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 이름하고 이 지역을 자신이 다스리던 지역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가이사랴 빌립보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했지만 동시에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는 가나안의 바알 신에게 오랫동안 제사했던 거룩한 샘이 있었는데 헬라인들은 그곳을 판 신에게 제사하는 곳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는 가이사랴 빌립보로 불리기 전까지는 파니아로 불리웠습니다. 이 판 신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목축의 신으로 잠든 사람에게 악몽을 불어넣고 나그네에게 공포를 주기도 하는 신으로 등장합니다. 헤롯 빌립은 바로 이곳에 하얀 대리석으로 크고 웅장하게 목축의 신 판을 위한 신전과 로마의 황제를 위한 신전을 세웠고 오늘날에도 거대한 바위를 깎아 만든 신전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거대한 바위 위에 세워진 이방신과 이방 황제를 위한 신전은 제자들을 압도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 이 바알벳이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이곳은 기원전 2000년 전부터 그 평야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그들의 주신인 이 바알신을 섬기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에 그곳을 로마 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주피터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그보다 훨씬 더 이전에도 이 지역은 우상 신전을 세워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위 앞에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상징하는 제자들로부터 예수님께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 장소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택하셨을까 하고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과 관련하여 어느 신학학자의 다음과 같은 언급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마태복음에는 시간의 변화가 선명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마태복음에서 특정 시간을 지시하는 한두 번의 경연을 제외하고는 시간의 변화를 위한 연계사는 거의 모두 불특정한 시간을 의미한다. 대신에 마태복음에는 시간보다 장소가 훨씬 더 정확하게 보도된다. 이것은 마태복음이 시간에 관한 관심은 약하고 장소에 관한 관심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장소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택하신 것이 그저 휴양하기에 좋고 또 유대인들의 출입이 적었기 때문에 대적들로부터 자유로운 곳이기 때문만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세우실 교회의 설립 장소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이 우상 숭배 사상이 팽배한 곳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상 숭배의 신전이 장엄하게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그저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공동체를 이루며 세상과 관계를 끊고 지내는 또 지내는 그런 언둔 집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세상의 우상 숭배와 반기독교적 사상의 풍랑이 거센 바로 그 세상 한가운데에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도가 예배당 문을 넘어 한 발짝만 떼도 그 세상에는 이단들, 각종 우상 종교들, 무신론, 실천적 무신론, 유물론, 이신론 사상들과 종교 다원주의와 같은 우상 숭배와 반기도 사상들로 득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세상 한가운데서도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그렇다고 세상을 피해 은둔하지도 않는 당신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참교회는 주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그 세상 속에 세워진 채로 기독교 세계관에서 형성된 기독교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바로 그 기독교 가치관에서 격발되어 나오는 그리스도인다운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 가운데 찬연하게 빛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스스로가 교회의 신자라고 자처하면서도 인본주의와 힘의 원리를 따르는 세상 속에 살면서도 그 어떤 갈등이나 반립하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없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명목상의 신자일 뿐 불신자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 세워진 참교회는 성경 몇 구절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마치 진리이냐 외치는 이단의 세력에 잡아먹히지 않고 오직 성경만이 아니라 전체 성경에 통일되고 명료한 진리체계를 바르게 배워 이단들을 정죄하는 자들입니다. 세상 속에 세워진 참교회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꾼 우상 종교의 세력이 헛됨을 알고 사시고 참된 유일실 삼일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세상 속에 세워진 참교회는 세상이 유물론 사상에 물들어 영적이며 영원한 것은 없고 오직 물질이 세상의 근원이므로 투쟁과 대립을 통해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하자고 해도 오직 이 세상은 장망성일 뿐임을 직시하고 진동치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세상 속에 세워진 참교회는 교회라는 간판을 긁어서도 천국과 지옥을 그저 관념론적으로 이해하여 내세를 예비하는 현세의 삶이라고는 전혀 없고 어떻게든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살기만 바라는 왜곡된 신앙을 분별하여서 영광스러운 천국과 불타는 저 지옥을 함께 선포하여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세상 속에 세워진 참교회는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삼으며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미명 아래 실상은 자신의 배만을 채우는 기복주의 신앙과 인간의 이성과 권리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는 인본주의 신앙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주권만을 드높이며 인간은 처음 창조된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분의 종이 되기를 기꺼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참 신자라면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가정, 회사, 기업, 학교 등에서
기독교적 가치관과 다른 것들을 분별할 줄 알고 그 세상 속에서 자신을 지키며 기독교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상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와 세상의 우상 숭배와 반기독교 사상에 물든 자들은 교회 안에서 세상 가치관의 열매를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의 세속화를 야기시키는 교회 안의 누룩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섞여 살고 있지만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당연히 그 사상의 열매가 행위로 나와서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교회로 세우시면서 그 장소를 우상 숭배의 소굴인 가이사랴 빌립보로 정하신 것은 그 세상과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가 함께 한 장소에 공존하고 있다 할지라도 한 집단은 마귀에게 또 다른 집단은 주님께 속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셨고 이 교회란 바로 그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나온 공동체인 것입니다. 계시록은 그 세상을 큰 성 바벨론이요 음녀라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처럼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 있지만 그 세상의 가치관이나 사조에 동화되거나 휩쓸리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우뚝 서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회원 자격은 예수님께 대한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다 함께 16장 14절로 18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나온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답변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들 중에 하나로 이해하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 경향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예수님의 지상사역 중에 하나가 선지자로서의 사역이긴 했지만 죄인들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 대한 이해로서는 너무나도 빈약한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제자들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모든 제자들을 대표하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모든 선지자보다 더 높으신 신적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시므로 베드로의 이 고백이 인간의 지식 습득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결과임을 일러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복을 주시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여기서 처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형 안드레를 통해 시몬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이미 반석이라는 뜻의 아람어 게바로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암석이라는 뜻을 가진 아람어 게바와 뜻을 가진 헬라어 이름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시몬이라는 이름이 베드로로 바뀐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그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반석이심을 믿었고 이 구절을 예수님을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교회의 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틀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 본문을 해석하였습니다. 이때 이 멋진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는 개인이 아닌 이 고백을 하게 될 모든 신자들의 대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로 대표되는 모든 신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해야 하는 신앙 고백의 요절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신앙 고백의 호칭의 첫 번째인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메시아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헬라어로서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의 직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호칭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성자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님의 존재론적 본성을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약에서 예배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 혹은 회집된 민족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에게 사용되었던 에클레시아 곧 교회라는 단어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죄인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신약의 공동체에게 주님께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신약의 교회 역시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언급하는 유일한 또 다른 본문인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이 교회의 권징에 따르지 않는 자들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세우시는 그 교회의 회원으로 주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일단의 무리들로 규정하신 것이고 교회의 규율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자들은 그 신앙 고백 공동체의 바깥에 있어야 할 자들로 규정해 버리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회원 자격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는 분명히 민족과 신분과 성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개방된 단체이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이 교회의 정식 회원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교회의 반석으로 말씀하신 그 주님을 향한 진지하고도 바른 신앙 고백이 없는 자는 몸이 예배당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진정한 회원은 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교회의 회원작을 중요시 여긴 우리 장로교회는 처음 교회에 나온 새신자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신앙 교육을 통하여 기독교 신앙의 기본 진리를 배우게 하고 그가 진실되고 거듭난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학습과 세례의 과정을 거쳐 교회의 회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표준 문서 중에 하나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세례를 다루고 있는 부분에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로서 세례받은 당사자를 유형교회에 엄숙하게 가입시킨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세우시는 지상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엄숙한 것이며 동시에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데 이 시대는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을 아주 하찮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형교회의 익명서가 아래 교회에 등록도 하지 않고 이 교회 저 교회에 마트 고르듯 옮겨 다니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등록하는 것이 마치 자유를 억압당하기라도 하듯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매이기는 싫다며 교회에 적을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도 부지기수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한 부정적 보도들의 영향으로 기성교회를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며 무교회주의나 혹은 가정교회가 답이라며 비성경적 교회관을 가진 자들도 이 시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제 많은 교회들이 새신자를 그 교회의 회원으로 등록시키기까지 엄격한 신앙교육과 분명한 신앙고백을 확인하는 대신에 그저 교회 등록카드에 신상을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군에서 받는 진중세는 가관인데 종종 교계의 신문에 몇천 명의 장병에게 몇백 명의 교계 지도자가 참석하여 진중세례를 베풀었다는 기사가 실립니다. 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세례가 그토록 중요하며 엄숙한 가입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초코파이로 장병들을 깨워서 세례를 주고서는 영혼을 많이 살렸다고 생색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군에 있을 때 저희 부대에서는 햄버거로 장병들을 유혹하기로 했는데 그때 햄버거 먹고 세례받은 장병들이 다음 주에 불교 가서 치킨 먹으면서 본명 받아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그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리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 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 회원들은 누구도 그 말을 그저 교회에 단순하게 등록하기 위한 통과 어렵쯤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의 박해에 서슬이 날카로울 때를 날카로운 그 당시에 황제가 아닌 예수님만을 오직 자신의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고백이었으며 혹 운 좋게 목숨을 잃지 않더라도 최소한 직장을 잃거나 혹은 가족이나 지인들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각오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때 로마의 박해를 피해 지하 공동묘지인 카타콤 등에 숨어 지내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암호로 사용했던 것이 바로 물고기 그림이었습니다. 그들이 물고기 그림을 암호로 사용했던 것은 헬라어로 물고기를 의미하는 익투스에 사용된 다섯 개의 헬라어 알파벳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라는 신앙 고백의 첫 글자와 일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익투스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주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고백할 만큼 중요하고도 엄숙한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이 보낸다 하신 말씀 그대로 세상의 이리가 주님의 교회인 양무리들을 무자비하고도 처참하게 살려겠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2000년의 교회 역사는 아니 구약에서부터 은닉되어 있었던 예수님의 교회는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또 이기며 지금까지 이 신앙 고백 위에 견고히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신앙 고백의 가치와 이미 확정된 교회의 승리를 알았기에 이 고백을 철회하지 않고 오히려 기름에 튀겨죽고 양의 탈을 쓰고 짐승에게 물어 뜯겨죽고 로마 시를 밝히는 횃불로 죽고 혀가 뽑혀죽고 한날 로마인들의 유흥을 위한 콜로세움 경기장의 오락거리가 되어 죽어갔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이 고백은 우리가 우리의 타락한 이성으로 고백할 수 없고 오직 하늘의 아버지가 은혜를 베푸셔야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 은혜로 이 신앙을 고백하고 이토록 영광스러운 지상교회의 회원이 된 것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하며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셋째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권세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말씀의 권세입니다. 함께 19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로 대표되는 사도들 그리고 그 사도의 터 위에 세워져서 사도들과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천국의 열쇠를 받아 메고 푼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8절을 보시면 이 범죄한 자에 대한 교회의 치리를 다루는 구절에서 메고 푼다는 동일한 표현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천국의 열쇠는 교회 회원들에 대한 교회의 치리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성경의 원리가 사랑이지 심판이나 징계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 교회의 치리권에 대하여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말씀하신 그분과 동일한 분이심을 애써 지우려고 하는 인본주의자들 뿐입니다. 시대시대마다 참된 교회는 이 교회 구성원이 진리에서 멀어져 이단 사상을 주장하거나 그 말과 행실로 교회의 하나됨과 거룩함을 깨려할 때에 진리를 통해 죄악의 누룩을 제거하고 또 그들이 더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매를 들어 그 자녀를 악한 길에서 돌이키듯이 치리 안에도 주님의 사랑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열쇠가 치리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열쇠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 복수로서 열쇠들입니다. 이 구절 위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한 번 더 언급하신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들은 천국에 대한 열쇠의 권세를 자신들이 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회중의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서 회중들에게 천국의 길을 열어주는 자들이 바로 자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 권세로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회중들까지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는 사도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 죄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권세, 그 열쇠를 이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가진 천국의 열쇠의 권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며 그 말씀에 따라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권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헤르만 바빙크라는 개혁주의 신학자는 그러므로 교회의 권세는 진실로 모든 것을 포함하는 실질적인 권세로서 말씀과 성례를 시행하며 죄를 사하거나 사하지 않고 교회 회원들에 대한 권징을 시행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형제들을 가르치고 위로하며 권고하는 것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을 잘 보면 교회가 가진 천국의 열쇠의 권세가 이 교회, 개혁교회가 교회란 적어도 이런 것들은 있어야 된다라고 했던 참된 교회 판단의 증거로 삼은 말씀, 성례, 권징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의 표지라는 것은 종교개혁자들이 부패한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참된 교회를 구분하려고 했던 것에서 그 기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참된 교회의 판단의 증거로 삼은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참된 설교, 그리스도 예수의 성례의 바른 집행, 또 바르게 시행되는 치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참교회는 성경적 설교, 성경적 성례, 성경적 치리를 통해 주님께서 주신 교회의 권세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표지 세 가지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귀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는 더 이상 설명의 사족이 필요 없고 세례와 성찬의 두 성례는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결국 말씀과 분리될 수 없는 것들이며 치리 역시 인간의 감정이나 세상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치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교회는 교회 스스로가 가지는 근원적 혹은 자생적 권세라는 것은 전혀 없고 오직 그리스도께로부터 위임받은 권세를 가지는 것인데 그 권세가 바로 성경의 권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경향의 성도님들은 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 그분께서 당신의 권세를 발휘하실 때 그 말씀에 얼마나 경청하시며 또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계십니까?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세례와 성찬의 여러분들은 그 교회의 권세 베품 앞에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십니까? 죄인들을 사하기도 하고 그대로 묶어버리기도 하는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확신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치리회인 당회가 바른 성경 해석의 빛 아래 제시하는 교인의 의무를 여러분들은 교회에 가입한 회원으로서 얼마나 무겁고 중한 마음으로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들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 그 교회에게 주신 예수님의 권세를 따라서입니까? 아니면 건물이 크고 교인 수가 많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는 그런 것들 때문입니까? 아마 우리가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차별이 없는 권세로 지상의 교회를 평가한다면 낙도나 산골의 소위 작은 교회들을 함부로 저평가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본문 19절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에게 주신 그 권세가 얼마나 엄청난 권세이며 또한 얼마나 확실하게 보장된 권세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낙스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인 로버트 레이몬드 박사는 이 구절의 헬라 원문은 단순 미래형이 아니라 미래 완료형으로 번역해야 원문의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역하였습니다. 나는 너에게 천국 열쇠들을 줄 것이다.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맨 것은 하늘에서도 이미 메어져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어놓은 것은 하늘에서도 이미 풀어져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교회가 이 땅에서 천국의 열쇠로 메고 푸는 것은 그 권세는 이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재가 하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만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그 하늘의 뜻을 이 땅에 풀어놓는 그 권세를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매는 것과 푸는 것이 각각 사람들의 죄를 그대로 둠과 죄를 용서함에 해당된다고 할 때 결국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여서 그 가르침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사람들인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의 선포를 최종적으로 거절하거나 마침내 교회 밖으로 쫓겨나고 많은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택정하지 않으셨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이미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져 있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단 사산들을 정죄할 때 그건 역시 하늘로부터 이미 제허된 것이며 강단을 통해 말씀이 떨어지는 예배의 시간은 이미 열린 하늘의 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의 신령한 만나가 내려오는 시간인 것입니다. 교회가 범죄자를 성경의 법에 따라 치리하고 해벌할 때에는 그것은 또한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며 교회가 공동의회로 모여 동의하고 제청하여 어떤 사항을 가결하였을 때에도 역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교회가 받은 권세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실로 위대하고도 위대한 권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전도의 못자리판인 경향 새소식반의 봉사자 여러분, 이 새소식반 개강일이 가까워지면 저 찬송과 가사처럼 곳곳마다 봉사자분들의 탄식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비록 아이들 앞이지만 열심히 떠들고 있는 아이들에게 전문적으로 신앙을 공부하지 않으신 우리 교사분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절대로 녹록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남의 집 애들이 와서 소파에서 막 뛰고 정리해둔 물건을 어지럽히고 내 아이도 감당하기 힘든데 와서 소리까지 지르면 그런 상황이 마냥 좋을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한두 번 열심히 내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지만 종강 때까지 지속해야 하는 그 꾸준함이란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로서,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직장인으로서, 아내로서, 학부모로서 할 일도 많은데 거기다가 새소식반 봉사자의 수고를 하나 더 얻는 것이니 이 새소식반의 개강일에 맞춰 탄식 소리가 날만도 합니다. 그러나 새소식반 봉사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탄식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향교회가 그 새소식반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고수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면 비록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심적으로 부담스럽지만 우리 함께 그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도 어김없이 새소식반을 감당해야 하는 그 분명한 이유는 새소식반은 여러분들이 경향교회의 이름으로 하는 교회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세상 한 복판에서 경향교회의 이름으로 나아가 그 어린 영혼과 그들의 불신 부모님들을 사로잡고 있는 세상의 영과 싸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부담감, 그 피로감은 그저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렇고 그런 부담감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교회 운동을 위한 거룩한 부담감인 것입니다. 값진 것입니다. 그 부담감으로 여러분들 주름이 더 깊어지고 흰머리가 하나둘씩 늘어도 그 수고로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드러난다면 참으로 해볼 만한 수고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집을 개방하여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복음으로 인해 수백 명의 영혼은 아니더라도 단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만이 내 주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래서 그 무시무시한 음부의 세력에서 그 자를 끄집어냈다면 여러분의 수고는 참으로 값진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이 죽기로 돌아올 때 바로 여러분들은 천국의 문을 여는 그 천국의 열쇠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교회의 권세를 세상 가운데 드러낸 것입니다. 비록 새소식반 봉사자분들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회원이 되신 성도님들 또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각자의 육체에 채우는 수고와 분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 교회가 주님의 선한 일들을 위하여 분투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전투로부터 피하고 싶고 분투할 마음이 너무나 약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분투함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로 인해 게으름과 비겁함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한 표면과 접촉한 어떤 물체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표면과 물체 사이에 있는 마찰력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 물체가 움직이기 위해 극복해야 하는 마찰력의 한계점이 바로 최대 정지 마찰력입니다. 이 최대 정지 마찰력만 극복하면 이제 운동하는 물체는 관성이 생겨서 더 적은 힘으로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이 세 가지 특징은 이 교회의 회원이 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들이며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은 자들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는 어떤 것이며 이 교회에 속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히 아는 성도는 마귀가 주는 최대 정지 마찰력을 극복하고 교회를 위해 꾸준히 분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소육반 봉사자분들을 비롯한 우리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는 그 사실 앞에 오직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